7.8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내 사망자는 현재 기준 1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리아 내 사망자도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1만 7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터키 북서부 지진의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8일 재난 지역을 처음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추운 날씨 속 임시 피난처와 음식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지속된 내전 등으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잔해 밑에 매몰된 이들을 꺼낼 중장비가 없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 장성이 8일 말했습니다. 하와이주 등 제25 보병 사단의 조셉 라이언 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과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의 연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중국과 북한을 언급하며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은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국가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훈련 중 중국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연합훈련이 영내 적들의 도발을 막는 억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다르지만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미국의 조약 동맹 및 방위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지역에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사건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동맹국은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오는 3월과 4월 수천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앞두고 필리핀 측과 회담하기 위해 마닐라를 방문 중입니다. 미군이 고속 기동 포병 체계 하이마스 훈련을 위해 유럽에 훈련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육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의 나토 동부 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의 존 콜라시스키 사령관은 7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라시스키 사령관은 훈련소와 관련해 아직은 예비적인 단계라며 여러 나라를 한 곳에 끌어들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이마스 훈련소가 작년 여름 폴란드 서부 포즈난에 지어진 에이브럼스 탱크 훈련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에이브럼스 탱크 훈련소가 우크라이나군 훈련에 사용되는지 묻는 말에는 콜라세스키 사령관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인터뷰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폴란드에 대한 하이마스 발사대 18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백 개의 다중발사 로켓 체제와 전술 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하이마스는 나토 동부 지역인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장거리 표병 시스템의 외국 군사 판매가 승인된 국가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8일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 차량, 텔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열병식 사진에선 이 같은 미사일 4기가 포착됐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화성 17형 ICBM과 텔 차량도 10기 이상 포착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으로 지정되는 미사일 총국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다며 관련된 모든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해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실체가 노출된 북한의 미사일 총국을 미사일 위협의 연장선으로 우려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북한 무기기술의 원천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총국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실관 기자는 신설된 미사일 총국을 제재 대상인 로켓 공업부에 비견되는 요주의 조직으로 보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 없는 조직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화성 17형 같은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 전담 조직인 로켓 공업부가 미사일 총국으로 격상됐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과거 군수공업부 내에 있던 로켓 공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무기기술 공급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VOA에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등의 무기 관련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러시아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로부터 유류와 무기 기술을 공급받고 있다는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했는데 당시 중국을 북한 무기기술의 주요 원천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선 그냥 원천으로 표현해 대북 무기 공급원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개입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히 북러 간 열차 운행을 늘리겠다는 러시아 외교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묻자 북한이 철도로 러시아 용병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상기시키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실 관계자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2022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준군사단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된 무기에는 보병 로켓과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자국 RBC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북 간 철도 운행이 지난해 11월 1일 재개됐다면서 운송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마체고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미래에 추가로 군사 장비를 바그너 그룹에 전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또다시 열차를 무기 운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발 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백악관이 지목했던 지점에서는 최근 또다시 열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2일 이후 이 일대에 170m 길이의 열차 2대와 80m 길이의 열차 1대가 나타나는 등 열차 운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 외교차관과 회동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13일 워싱턴에서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제1차관, 조현동 한국외교부 제1차관과 만난다면서 셔먼 부장관과 두 차관은 역내와 세계에서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다른 시급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공동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조현동 차관이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2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 모리 사무차관과 북한,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8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영내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어떤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미사일 총국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달 한일 국방장관들에게 양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총국은 대외적으로 보도되거나 알려진 적이 없어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백악관이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다며 관련된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정찰풍선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8일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해 미국은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 program that the Chinese have been working on for several years. They have been trying to improve it and grow it and increase it.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의제를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이 탐지된 국가에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영내 동맹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정찰풍선은 중국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라면서 그들은 그것을 개선, 성장, 증가시키면서 그로부터 정부 통찰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bout concerted effort by the Chinese to develop this sort of capability, which provides them additional.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허가 없이 때로는 해당 국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감시 자산을 운영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우리가 파악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찰 풍선 문제가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seek competition with China, not conflict. You heard the president talk about that last night. Nothing has changed about it.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도 중국과 충돌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가 경쟁을 위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한 경제와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혁신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과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해 훌륭한 민간 공공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쟁에서 꽤 잘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경쟁을 위해 중국과 소통을 위한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런 논의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이에 따라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these balloons are all part of a PRC fleet of balloo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중국의 정찰 풍선들은 모두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감시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된 중국 풍선 부대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찰 풍선은 5개 대륙에 걸쳐 모든 나라에서 발견됐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공급망과 관련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 한국 등 동맹에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help build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커비 조정관은 상무부를 비롯해 거의 모든 미국 연방정보기관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그 접근 방식에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지난 코로나 대유행 내내 지켜봤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를 뒷받침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 탄력적이고 더욱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일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도체 부문 등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 연합훈련이 침략 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3국이 연합훈련을 통해 전력과 전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칠함대는 우리의 3국 파트너와 대잠수함전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상호 교체성과 통보를 받는 즉시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 공보실은 8일 미 한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의 중요성을 묻는 후유이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합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3국 해양군의 관계를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칠함대는 올해 미 한일 간 대잠수함 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인 칠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항공모함을 급파하는 함대입니다. 앞서 칼 토마스 칠함대 사령관은 지난 2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해 제7차 대잠수함전 협력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또한 이날 김명숙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는 마라도함에 올라 연합훈련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은 지난해 9월 한반도 동해공해상에서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17년 이후 5년 만에 수행된 당시 훈련에서는 각국 전력이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호주가 이달 초부터 초계기를 동원해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호주가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초계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호주 초계기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비행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관련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11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1월 초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한 미국 의회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와 외교 정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 정책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은 데다 너무 늦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총사령관을 원한다며 우리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국가안보를 재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나약함은 도발을 부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이 당장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추후에 훨씬 더 큰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바이든 대통령 아래 덜 안전하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은 몇 번이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의회와 미국인들에게 숨기려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냐며 진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외교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투쟁과 희생의 시기에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나라에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함께 우리의 이상과 동맹의 힘을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봉사하는 강력한 지도자와 숙련된 외교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독재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활성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중요한 동맹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는 혈맹 또는 순망치한 관계로 알려졌지만 서로에 대한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직접 상대했던 전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관리들이 사석에서 중국을 비방하거나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수년간 접촉하며 매우 잘 알게 된 북한 관리들이 때로는 경계심을 풀고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중국에 대한 속내를 보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 협상을 전담했고 이어 한국 주재 부대사,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퇴임 뒤인 2007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관리들과 반관 반민 대화에 나섰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 북한 관리와 북중 관계, 한반도 역사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speaking in Korean and he kept using a rather offensive phrase to describe the Chinese. He kept saying 중국놈.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관리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는 중국인들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며 그는 계속해서 중국놈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를 매우 존중했고 미국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용어를 꼭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반감의 배경으로 북한이 중국의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전쟁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하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 지원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So there is this dependence on the Chinese that is at the very heart of the relationship. That I think a lot of North Korea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관계의 핵심인데 자존심이 센 북한인들이 이 점에 우려한다며 주체 사상을 따르는 국가가 실상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들이 짊어지는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평양에 주재했던 존 에버라드 전 영국 대사도 2012년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간담회에서 미국의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 중국을 혐오하는 게 북한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무례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마저도 역겹다고 여기는 게 북한인들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분하게 여긴다는 점과 중국 경제인들이 북한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극도로 무시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협상장에서 북한과 중국 측 대표들 간 신경전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operating in a multilateral six-party format. We could hear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fighting all the time. You know, when they were doing their bilateral meetings, while we were doing our bilateral meetings with the South Koreans.
육자회담 도중 중국과 북한이 양자회동을 할 때 그들이 항상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양자회동을 할 때는 북한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얘기를 하는가 하며 매우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은 공개적으로는 연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불신과 편집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와 관리들이 여러 미국 관리들에게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거듭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30년 전 당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오전 회담이 끝나고 통역만 대동하고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를 VOA에 전했습니다.
강석주 said that, you know, you Americans should not assume that we North Koreans would like to see you leave the peninsula.
강석주 부부장은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을 북한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전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발언이 당시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 부부장과 대화를 나눈 뒤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강석주가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북한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 발언의 바탕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당시 배석했을 때 같은 요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Kim Jong-il, whether it would be all right for American troops to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after unification.
아이론 전 특보는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정일에게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며 김정일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영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며 아마도 우리 영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멀리 있는 강력한 친구를 갖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김정일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도 최근 새 회고록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 CIA 국장 시절인 2018년 3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주한미군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폼페어 전 장관은 나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가 김 위원장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며 이 말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탁자를 두드리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어 전 장관의 전언에 대해 전직 관리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며 중국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take a longer strategic view, they can be sophisticated, certainly sophisticated enough to understand that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갈루치 전 특사는 그들이 더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련된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폼페어 전 장관에게 했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논 전 특보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not think you can draw the inference that his son would feel the same way. In other words, even if Kim Jong-il would have been comfortable,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이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아들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폼페오 전 장관을 만났을 때와 비교해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아이론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석좌는 통일 이후에 미군이 없을 경우 한반도의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북한이 이야기하곤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큰 틀의 전략적 차원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oint I would make is that that's sort of at the grand strategic level, but that sort of thinking doesn't operationalize as sort of a North Korean desire to have a U.S. security blanket.
이러한 큰 틀의 전략적 사고가 미국의 안보 제공을 받고 싶다는 북한의 욕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켜달라라고 북한이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폼페오 전 장관이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anybody who knows anything about North Korea knows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is the end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미한 동맹,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의 존재는 한국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이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one hand, the Chinese are very proud that they entered the Korean War and pushed back the American forces. On the other hand, they feel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한편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미군을 물리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북한이 중국에 충분히 감사를 표한 적이 없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또 북한을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식량 원조와 다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야 하는 어려운 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해 꽤 조심스럽게 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길 원한다면서 이때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형기 만료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석방 판결을 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이민국 수용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추방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조차 없는 문철명의 추방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신병이 확인된 곳은 미국 이민국 수감시설입니다. 교회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수감자 현황정보를 확인한 결과 문철명은 현재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소재 캐롤라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철명의 정보를 보여주는 이민세관단속국 웹페이지에는 문철명의 영문 이름과 국적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구치소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공식 수감시설로 이민 관련 법규 위반자 혹은 추방 예정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을 추방하도록 한 미국법에 따라 문철명은 추가로 더 구금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에 머물던 구치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이 관리하는 수감시설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하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돼 2021년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시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의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생활한 점과 미국으로 신병이 옮겨진 뒤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쉽지 않은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의 신병이 이민국으로 인도됐다는 건 추방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철명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앞서 미국에서 추방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별도의 추방 재판 없이 본국으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철명의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추방한 전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문철명이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이 단순히 중국행 항공편에 오르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문철명은 최초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당시 여권조차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로선 중국 정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철명의 중국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철명의 중국행이 최종 결정된다고 해도 미국 내 서부 도시 혹은 아시아권 국가를 경유해야 합니다. 한편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에서 진행된 문철명 관련 사법 절차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타이완인 사건과 관련해 국제 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 위반 적발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판매했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타이완인 사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 관련 유엔 결의에 항상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원은 지난 2017년 9월 타이완과 북한 간 양자 수출입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행정원 산하 농업위원회도 같은 해 타이완 국적 선박에 북한 국적 선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며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행정원은 타이완 정부 내각에 해당하는 최상급 행정기관으로 북한 관련 단속 조치를 지속해왔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지를 위반하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험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국제 제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제재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 정부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대법원은 지난 2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약 3천 톤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타이완의 테러 자금 조달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후앙완 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사와 타이페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황 씨는 쥐팡과 쥐종, 쥐챙 등 3개 선박회사와 파나마 선적의 샹 위안바오호를 소유하면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총 2,829톤의 석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이 위성을 통해 샹 위안바오호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해 장기간 감시를 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포착해 후앙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타이완 대법원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앙 왕컨이 소유한 샹 위안바오호는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으며 같은 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도 샹 위안바오호를 소유한 후앙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북한 등 고위험 국가의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려하는 서한을 페이스북 측에 보냈습니다. 특히 이런 접근이 외국의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부위원장이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측에 사용자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상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최근 접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소송 관련 내부 문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6일자로 방송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중국 등 고위험으로 규정한 국가에는 수십만 명의 개발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늦어도 2018년 9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문서를 통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서는 또한 러시아에서 4만 2천 명 이상의 개발자와 이란, 북한 등 다른 고위험 국가에서 수천 명의 개발자가 사용자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런 접근이 스파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2018년 내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정보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우리는 이런 접근이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에서부터 표적함인 제적 정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첩보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주커버그 최고경영자에게 페이스북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 조사 결과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내부 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반을 둔 개발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검토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들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의 유형과 접근 날짜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고위험 국가의 개발자가 페이스북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빈도와 데이터 형식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원외 의원실과 루비오 의원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의회의 압력으로 2018년 화웨이 등 중국에 기반을 둔 기기 제조업체에 주요 API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원외 의원과 루비오 의원 그리고 상원 정보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향후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어떤 관리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지 논의한 바 있다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의 소장을 북한 측에 전달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테러 혹은 억류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줄소송 속에서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가 소장 전달 창구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 송달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북한으로의 소장 전달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한 BOE의 질의에 국무부는 외국 주권 면제법 조항에 부합하는 북한에 대한 소장 송달 선택지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현 시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없다며 추가 정보가 나오면 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등은 국무부에 소장 송달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별도의 문건을 통해 국무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도 미국 국무부를 통해 최종 판결문을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들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편물을 배송해온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좁은 창구로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경로는 국무부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직접 소장을 건네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 등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 길이 열린다면 이는 추후 다른 미국인의 대북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DHL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수월하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안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식량난 속에서도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북한 정권의 자원 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열병식을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전문가 비판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현지 시간 8일 밤 열병식을 진행한 데 대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재확인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북한의 열병식은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군과 국가에 대한 선전적 찬양으로 자원을 전용하는 권리를 남용하고 있음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과 그의 전체주의 정권이 주민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김 씨의 세계관에 따르면 주민들은 그를 숭배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강제 노동을 하며 그가 꿈꾸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무엇이든 요구하기 위해 또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존재한다며 김정은은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해 더 큰 고통을 주는 역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심을 더욱 키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appears to me that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beginning with the COVID pandemic lockdown that occurred in
킹 전 특사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난 몇 년간 내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 만큼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족함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잘못이며 적대적인 미국과 한국 때문에 우리는 열병식을 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게 주민의 복지와 안녕은 관심밖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은 쓸모없는 열병식을 위해 계속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식량, 보건 권리를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미국 등 진정한 군사 강국들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제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focus on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For more than 30 years, we've been focused only on nukes and missiles with very little success, with no success. So now we...
지난 30여 년 미사일 등 군사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공은 거의 없었다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열병식을 통해 독재 정권의 잔인성을 확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김정은은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조건은 주민을 배려하고 그들의 번영을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가졌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6도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영하 4도, 낮 4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6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 2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7도, 용현 아침 영하 2도, 낮 6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8도, 파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2도, 낮 6도, 신포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장전 아침 0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3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2도, 낮 8도, 장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1도, 청진 아침 영하 3도, 낮 3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1도, 낮 0도, 김영권 아침 영하 12도, 낮 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새벽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당국에 따르면 터키 내 사망자는 현재 기준 16,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리아 내 사망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17,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터키 북서부 지진의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8일 재난 지역을 처음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추운 날씨 속 임시 피난처와 음식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지속된 내전 등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잔해 밑에 매몰된 이들을 꺼낼 중장비가 없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 장성이 8일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등 제25 보병사단의 조셉 라이언 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과 호주,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의 연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중국과 북한을 언급하며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은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국가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훈련 중 중국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연합훈련이 영내 적들의 도발을 막는 억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다르지만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미국의 조약 동맹 및 방위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지역에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사건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동맹국은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오는 3월과 8월, 4월 수천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군이 고속기동 포병체계 하이마스 훈련을 위해 유럽에 훈련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미 육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의 나토 동부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의 존 콜라시스키 사령관은 7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콜라시스키 사령관은 훈련소와 관련해 아직은 예비적인 단계라며 여러 나라를 한 곳에 끌어들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이마스 훈련소가 작년 여름 폴란드 서부 포즈난에 지어진 에이브럼스 탱크 훈련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탱크 훈련소가 우크라이나군 훈련에 사용되는지 묻는 말에 콜라시스키 사령관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인터뷰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폴란드에 대한 하이마스 발사대 18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백 개의 다중발사 로켓 체제와 전술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하이마스는 나토 동부 지역인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장거리 포병 시스템의 외국 군사 판매가 승인된 국가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8일 인민군 창건 1인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 차량 텔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열병식 사진에선 이 같은 미사일 4기가 포착됐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화성 17형 ICBM과 텔 차량도 10기 이상 포착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